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초조하게 바라봤지만 또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분이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마음 졸이면서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런 협상이었는데 선방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한미가 동일한 상황에서 뭔가 주고받는 동등한 협상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일방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볼 때 우리가 뭘 얻었냐는 보다 트럼프의 압박을 얼마나 견뎌냈느냐를 본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는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시간 순서대로 좀 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트위터 X에 글을 올렸는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리는 네. 그걸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비즈니스,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올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와요. 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였다. 아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그 정상회담을 했다면 그리고 지금 한국이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EU와 일본과 함께. 그러니까 젤렌스키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정말로 문제 삼고 젤렌스키처럼 압박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뭔가 충격적인 것을 던져주고 나중에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일종의 저는 전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전술이고 트럼프가 즐겨 사용하는 것이었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미 그거를 풀 생각을 하고 오해지, 루머지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압박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가 환대를 받으면 이게 자기가 한국한테 뭘 해준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노렸다. 그런데 단 하나 조금 찝찝한 것은 이런 주장들이 트럼프 주변에 있는 마가 그룹에서 극우적인 뭐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또 그 오늘 올렸던 그 SNS 바로 밑에 고든 창이
예.
그 바로 밑에다가 이재명을 제거해라 라는 댓글을 붙였거든요.
아 그래요?
자, 예.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트럼프의 인식 속에서 계속 뭔가를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가 넘어가지는 않지만
예.
그 속에 계속 뭔가 인풋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찝찝합니다.
그렇군요. 그 고든창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5일에 외교전문지 더 힐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기고문을 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반박글도 실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반미 가장 반미적인 인사가 미국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그 정말로 그러면 그 고든창이나 그런 극우적인 인사들이 그러면 국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고든창은 일단이 극우들을 움직여서 사실 오늘 그 장면을 보면 처음에 맞이할 때 그 밖에서 그냥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그게 이제 펄지라는 것으로 들렸는데 이게 이제 숙청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 극우와도 연결되어 있고 뭐 모스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그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가에서 스티브 배넌이나 지난번에도 말했던 로라 루머 같은 사람이 계속 영향을 끼치고 이 특히 로라 루머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쳤을 때 미국에 와서 치료받는 문제를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데 로라 루머가 여기에 테러리스트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트럼프가 그걸 금지시킵니다.
예.
얼마 전에 일이에요. 그 정도로 실제 정착에 영향을 끼치고 이 로라 루머도 이 대통령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런 인풋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회담은 이제 분유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됐고 비공개 회담 이제 만찬에서도 뭐 위대한 지도자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은
예.
이 소기의 목적은 좀 달성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예, 저는 그렇다고 특히 예. 그 마지막에 SNS뿐만 아니라 그간의 협상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중간에 우리 외교 장관이 날라갔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순탄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대통령도 기내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까지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협상팀의 압박이 트럼프의 뜻이 반영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트럼프의 뜻을 직접 봐야 확인을 했는데 정작 그 부분은 부드럽게 넘어갔다는 것은
예.
미국의 압박에 비해서 트럼프는 그렇게 우리를 압박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동성명도 없고 그리고 공동보도문 발표 뭐 공동기자회견도 없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트럼프가 하는 외교 방식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시면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대체로 무난하고 동맹을 그냥 강조하고 뭐 북한에 대한 대책을 공조한다는 방식으로 되게 평온하게 끝났습니다.
예.
거의다가 근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방식이 뭐 메모 쓰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했다가 숫자 지우고 다시 말해서 공동성명이라는 데 묶이기를 싫어하는 거고.
예.
오늘 같은 그래서 뭔가 약간 비공식 분위기가 나는 공개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의 전, 아주 전형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으니 전체 일정이 실무 공식 실무로 짧은 데다가 그런 걸로 되면 이게 앉아서 합의문 작성하고 뭐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우리가 미국한테 모든 걸 받아내는 협상이었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이면 합의문이 있는 게 좋죠.
예.
근데 우리 역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대책을 할 수 있게 오히려 합의문을 작성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가 막 소위 말해서 지르는 스타일이니 우리도 좀 모호하게 두면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좀 협상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그렇죠.
좀 예, 예.
그런데 그거에서 우리가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이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다면 실무자들이 그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하겠죠. 그 틀에서.
그렇군요.
근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실무 쪽에서도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 압박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마스가 조선업인데 한국 배를 사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어요. 또 네네. 이렇게 그 미국에 있다는 그 공장을 아예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 출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온 카드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먼저 꺼냈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고 이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렛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선박 기술 건 거의 망했다고 보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하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거의 하루에 한 척씩 만들던 미국의 조선 기술이 사라진 거고요.
예.
경제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과거에 자동차 기계도 있지만 이게 조선이 크잖아요.
예.
이 두 가지 경제와 안보 문제, 미국, 중국과의 경제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렛대를 트럼프가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방식이 트럼프 방식으로 너무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술이 누출된다든지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뭔가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다 양보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우리가 그동안 협상에서 얘기, 지난번 관세협상이나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거를 오늘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기지를 아예 달라. 지금 공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우리가 가지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국이 무기도 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예 지금 한국과 합작 투자 형태로 합의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합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하고, 그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관세 협상은 성공했는데 한국이 자꾸 바꿔달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반대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그나마 선방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쌀이나 소고기나 지금 LNG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얹잖아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 부분은 미국이 막 트럼프는 지금 지난번 협상을 잘 됐다고 미국 국내에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실무적인 것에서는 요구를 하겠지만
예.
자기 협상이 잘 됐다는 걸 훼손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압박을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트럼프의 방식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협상을 뒤집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기지 문제는 저는 트럼프가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부동산 업자로서의 부동산 업자 출신으로서의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무상으로 지금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트럼프는 아마 렌트를 다시 말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소유보다 근데 지금 실제로 한국만 안 받고 있거든요.
예.
일본하고 독일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분담금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
우리는 없거든요. 아마 그걸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뭐 그린랜드 내놔라 파나마 오나 내놔라처럼 실제로 욕심을 내는 수도 있는데
예.
뭐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네,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예, 뭐 땅을 준다는 거는 상상도 그 내륙에 있는 땅.
그냥 뭐
예.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 조차잖아요.
예예.
조차한다는 얘긴데 받아들일 수 없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APEC 정상회의가 올해 11월에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시진핑하고도 같이 만나자 뭐 김정은하고도 같이 만나자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그러고 다자 외교가 여기에서 일어날 가능성들이 좀 있는 걸까요?
약간은 저는 그 100%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자체가 워낙 다자주의를 싫어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다자는 일대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뭔가 편이 지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압박을 받는 상황을 싫어하고 일대일을 좋아하니 그냥 APEC이 그래서 아마 중국 얘기도 하고 북한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해서 그냥 다자에서 원 오브 댐으로 N분의 1로 가지는 않겠다. 그러나 뭔가 자기의 매력이 있는 중국과 북한 문제만 가겠다.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저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다 참여하는 APEC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